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중에 오늘 제가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과부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고 있습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인이라는 성이 어디 있는가? 제가 지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도를 봐도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동네를 안 가봤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바다가 있고 그 제 쪽으로 해서는 왼쪽인데요.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 그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수넴과 모래산이 있는데 그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마을은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이제 거의 다 와 갔는데 12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문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한 죽은 자를. 이미 죽은 자를 메고 나온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장례식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가. 아무리 조사해도 잘 안 나와요. 정확히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사람들이 아마 들로 메고 장례를 하는 것 같아요. 장례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은 자의 어머니입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 자, 죽은 자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며 기록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누구의 독자라고요? 어머니의 독자라고. 여러분, 독자란 게 뭡니까? 예, 딸도 없고 아들만 하나 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독자인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다시 그 본문으로 와주셔서 보시면 어머니의 독자인데 그의 어머니는 어떠한 상태예요?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의지했던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이 과부의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였던 고등학교 때 친구였고 같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같이 다녔던 너무 신실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도 제가 잘 알고 집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너무너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가, 젊은 나이인데 21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인데 뭐 아플 수도 있지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근데 이 친구가 잘 이겨낼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장례식에 들어가자마자 그 어머니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바로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붙들고 끌어안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전율이 생겨요. 너무 떨려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제가 21살 때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까. 근데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는데 저는 그때 지금까지 제가 울었던 것 중에 최고로 많이 울었습니다. 막 창자가 막 아플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였고 신앙의 동지였고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를 붙들고 제가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위로의 말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어머니 붙들고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 있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공감하고 싶어도 공감할 수 없는 극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상실의 아픔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입니다. 위로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 그 앞자리 잠깐만 다시 가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독자가라고 하고 어머니는 과부라고 하는데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옵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누구와 함께 나왔습니까? 누구와 함께? 죽은 자와 함께 나왔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나왔습니까? 엄마와 함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엄마와 함께 나왔습니다. 왜요? 무엇하러요?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의 위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찌 보면 위로할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다는 거, 고통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딘가 아프고 누군가는 죽고 이렇게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독자이고 홀로 남편 없이 키웠던 그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한순간에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를 붙들고 저는 말 한마디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도 느낍니다. 위로가 안 되는구나. 사람의 위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뭐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너무 잘 알죠? 자, 우리들의 위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 당중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너머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위로와 긍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나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만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시면 13절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 장례식 자기 아들의 죽은 아들을 따라가면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통곡하고 있었겠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을 만큼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느낌이 어떻게 와닿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울지 말라는 말에서 저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울지 말라는 말 한마디 그 안에 그 전제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의, 잠깐 제가 앞에서 사람의 위로를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는 말 한마디 그 전에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니까 어떤 학자가 불쌍히 여겼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더라라고 풀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창자나 내장이 움직일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속이 아플 정도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위가, 위장이 속이 쓰릴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긍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부, 죽은 아들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는데 그 내면에 예수님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라고요? 창자와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주 예수께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과부, 어찌 보면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 당시에 과부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었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산이 되어주지 않는 그 과부를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고 그 과부를 응시하면서 울지 말라고 하는데 울지 말라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온 게 뭡니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속이 아플 정도로 그 과부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아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한 과부를 향하여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속이 아플 정도로 궁일이 여겼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시게 하여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딸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을 때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긍휼의 마음으로 속이 아플 정도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에 여러분 어느 정도로 동의하시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한 절 더 가봅니다. 14절을 보시면 울지 말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가까이 갑니다.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어머니에게. 그 과부인 어머니에게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은 자 가까이에 갑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경건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손을 대요? 죽은 자의 관에다가. 여기는 관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덮어놓은 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한 절 더 가볼까요? 15절에 죽었던 자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아난 아들을 누구에게로 줍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누구에게 줘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고 통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건네줍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위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안고 제 친구가 죽었을 때 저는 그 친구의 어머니를 붙들고 정말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통곡을 했지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볼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두려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던 그 과부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어서 안겨줬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누가 알았어요? 그 당시에 있는 그 장례식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누구의 돌보심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온 인물이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신약성경 성경 안에만 있지 그 외의 문서에는 안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게 하여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고대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과부,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던 그 과부에게 가셔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준 것을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2000년에 오셔서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서 그 어머니 품에 안겨줬던 것처럼 그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아픔이 있었을 때,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상실의 고통이 있었을 때, 맞아, 2000년 전에 그 과부, 자기 아들 죽었던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한 과부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품에 안겨주면서 위로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지금 내 인생 속에도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로 우리를 돌보시는 누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쳤는가, 여러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자,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에서 우리가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3절에서는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들어오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2장 5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시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서 살리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듯이 그런 살림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갖고 일시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50년 허락받고 70년 허락받고 어떤 사람이 100년 허락받은 그 짧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하여 누구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부활시키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긍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과부, 자기 죽은 아들,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 과부를 향하여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이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죽음 앞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 이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놓으셨다고요.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계속해서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감각이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두 가지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죽은 독자인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그 애통하는 심정,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제가 가장 친했던 제 친구가 죽는 그 가운데 그걸 보면서 통곡했던 친구의 어머니를 보면서 같이 울었던 그 모습,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과 또 방금 전에 제가 또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영원한 멸망 속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히 멸망 속에 있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느 쪽으로 쏠리십니까? 어느 쪽이 더 감동적입니까? 어느 쪽이 더 마음을 울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에 감동하지 않는, 감각이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실제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을 수 있을까? 다음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돌보시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은 이 히브리서를 썼을 당시에 그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던 바로 그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우리랑은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썼을 때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은 참 어려워요. 막 구운 것 같아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문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 쉬운 말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동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까 불쌍히 여긴다는 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내 창자가, 내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공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속이 쓰리실 정도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왜 지난주에 일어난 이야기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내 인생의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한 우리 가정이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그때 지금도 안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며요. 우리의 연약함을 궁휼히 여기신다며요. 그런데 왜 5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지금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며요. 우리를 궁휼히 여기신다며요. 왜 안 해주십니까? 그 다음 절로 가볼까요? 16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궁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100%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느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를 또 하십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에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속상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위대한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면서 그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하나의 문제로 지금도 걸려 넘어져서 가시에, 내 심장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데 무슨 은혜의 보좌입니까? 나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5년 전에 그 사건, 5년 지난 지금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그 사건,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주 앞에 못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이 해결해야 한데도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돌보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과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괴롭히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걸 끌어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뿔따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됐으니까 긍휼이 필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어느 게 옳은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합니까?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냉소적인 걸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긍휼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이런 분이 교회에서 힘을 내게 되며 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첫 번째 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위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위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언제도요? 지금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얻는 은혜를 누립시다.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5년 내내 기도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들, 고통들, 그걸 끌어안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더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 개인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상심하고 있습니까? 상실의 아픔에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남과 공유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한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그 않았기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끝놓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